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기록된 계시 말씀을 받들어 읽었습니다. 오고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이 귀한 말씀을 인간의 이성만으로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이 시한 성령의 조명하심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이성을 밝히시고 우리의 둔감한 영적 감각을 다시 한 번 더 날카롭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의 어떠함에 앞에 전폭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밝히신 계획은 다름 아니라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요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약속대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태어나고 족장들의 혈통들을 통해서 많은 구원자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는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살펴보면 족장들과 족장들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구원자들을 보내시는 과정에 구원자들이 상당 부분 기적적인 방식으로 태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라 불리우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 즉 남성과 여성으로서 도무지 자녀를 해산할 수 없는 생식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도 그들의 어머니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다가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초인적인 힘으로 블레셋을 제압했던 사사 삼손의 어머니도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지요. 그리고 왕정시대를 도래케 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 잉태하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기심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하는 일들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아이를 낳게 된 이 사건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될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예고편과 같은 드라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서의 잉태는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방식, 즉 불임의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구약의 모형들보다 훨씬 더 획기적이고 훨씬 더 진전된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유일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단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여인을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죄로운에 심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로서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과 잘 어울립니다. 동정녀 탄생 사건은 그분의 신성과 능력에 지극히 합당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 이성으로 볼 때 도대체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대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하지만 예수로서의 동정녀 탄생 사건만큼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해가 중천에 머무른 다음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뒤로 10도나 물러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도 반박도 하지 않지만 예수로서의 동정녀 탄생 사건과 관련해서는 온갖 추측과 소문이 난무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세기 철학자 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주장이 그 좋은 예입니다. 2세기 철학자 켈수스가 뭐라고 말했는가? 한 유대인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로서의 동정녀 탄생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간음을 해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 간음을 행해서 쫓겨나게 된 이 마리아의 정부가 누구였냐면 판대라고 하는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부였던 이 판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사건을 둘러싼 수많은 모함들, 추측들,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런 뉴스가 항상 나타나지요. 무슨 다빈치 코드니 이러저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사건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온갖 소문들, 온갖 추측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귀전을 때립니다. 왜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을 믿지 못하고 이런 희한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왜 사람들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을 둘러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믿음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DNA를 검사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내 부모요, 내 엄마요, 내 아빠라고 인정한 그런 분들 계세요? 여기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학교 학생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전폭적인 그런 신뢰와 믿음으로 자신을 거두어주는 이 일들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떤 지식도 첫 번째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믿음에 기초합니다. 저분이 나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하는 모종의 믿음이 있어야 우선적으로 첫 번째 동작을 따라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라는 대로 단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만큼의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가깝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과 관계없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상관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주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이 뜻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찬탄을 바라게 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왜 천의 몸에서 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재림 때처럼 말이죠. 재림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시면 오히려 온 인류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했을 것 같은데 왜 온갖 추측이 난무할 수 있는 소지를 잔뜩 안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아들을 보내셨는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으시면 언뜻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마리아의 임신을 알아차렸다라는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2, 3주 되었을 때 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죠? 적어도 배가 어느 정도 나와야 알아요. 근데 혹시 주위 사람들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임신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상가족 예방을 하면서 우리 청년부가 예수의 탄생 사건을 연극했는데 이 일이 성령에 쌓였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오직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대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실제로 이 사실을 알고 몸으로 경험한 사람은 오직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때 증인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명백한 이분은 정말 보편적 사람의 출생 방식과는 다르게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다른 어떤 방식으로 증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왜 메시아를 보내셨을까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예수님의 무죄성과 관련시켜서 이해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의 꾀임으로 타락한 하와를 저주하시면서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메시아가 남자와 여자와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그 메시아는 어떤 존재가 되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상태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천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언뜻 보면 이 주장이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과 예수님의 무죄성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관계를 죄악시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죄성을 가진 아이를 양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성관계는 인간의 죄성을 양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니만큼 그 성관계를 부정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리아의 수태가 죄악된 육체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동정녀 탄생 사건을 기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탄생은 일반적인 방식과 같이 정력으로 흥무된 상태에서 이루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성관계를 죄악시하느냐? 성경은 인간의 성관계를 죄악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부부간의 성적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태어나요. 만약에 이 방식 자체가 죄악된 것이었다면 애초 그런 방식으로 인류를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여러분들 인류는 생육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인류 조상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하게 되었죠? 근데 천사는 어떻게 되었죠? 천사는 보편적 생육의 방식으로 번성케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타락하고 어떤 개별적으로 어떤 부류의 천사는 타락하지 않게 된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성관계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시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아가서 자체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의 사랑을 보여주는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분명히 해석할 수 있고 이런 해석을 따라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알레고리로만 해석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지요? 인간의 육체적인 관계는 악한 것이 되어버리고만은 육체적인 사랑은 죄악시하고 부정시 되어버리고만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가서를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 없이 아이를 탄생한 이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무죄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와 동정녀 탄생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면 또 하나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피는 받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인 마리아의 피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인간의 부패성은 남성에 의해서 전수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과 인간의 무죄성과의 인과관계를 따지고 설명하면 그런 결론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천의 몸을 빌어서만 죄와 상관없이 만약에 이 세상에 올 수 있었더라면 인간의 죄성은 아버지를 통해서 유전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죄성이 남성성을 통해서만 전수될까요? 여성성을 통해서는 인간의 죄성이 전수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아니지요. 그렇지요? 여성을 통해서도 인간의 죄성은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런 반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혹은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라는 이 무리하고 이상한 주장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은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말한 것을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드린 것처럼 이해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마리아가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이 거짓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남성의 역할이 배제된 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죄 상태로 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남성 인자가 제거되었다고 하여 예수님이 무죄 상태로 태어났던 것이 아니었고 무엇 때문에 무죄 상태로 태어날 수 있었죠? 성령께서 개입했기 때문에. 답은 그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과정에 개입했기 때문에 무죄 상태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요? 성녀로 잉태하사.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녀로 잉태하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창조사에게 가담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가 존재하게 된 것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설명되는 것처럼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수행되었다라고 얼마든지 진술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과정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동정녀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무죄 상태로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물론 믿음으로 반응하긴 했지만 마리아의 믿음에도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다르나요? 요셉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해서 요셉이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지만 그러나 본문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말했는데 이 생각할 때라는 뉘앙스는 이 일을 깊이 고민했다 그 말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이 여자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을 고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요셉 역시도 믿음이 온전치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내려갔다가 요셉이 뺐다는 사실을 안 마리아와 요셉이 급하게 올라와서 보니 율법학자들과 토론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사실을 보고 책망을 했습니다. 네가 어째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반문했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부모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것과 자꾸 연결시켜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녀로 잉태하사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무죄성이 직접적인 연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도록 하셨는가라고 질문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아야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사건이 우리한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일과 관련해서 그의 부친, 모친이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일에 관한 한 인간은 그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독자적으로 주관하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이 사람이시야만 했지만 예수님을 사람의 힘으로 탄생시킬 수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는데 그러나 그분을 사람 되게 만드는 이 일과 관련해서 인간이 어떤 기여도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천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 주자들이 주장한 바대로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마리아가 천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할 수 있다면 구원은 어떤 사역이 되는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사역이 되고 말아요. 우리 개신교회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된다라고 믿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신인 협력서를 우리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사역이 되어버리면 즉 인간의 반응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불완전한 사역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전에 구원을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삐라가 아니라 택배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삐라가 뭡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가 받으라고 그냥 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근데 택배는 뭐죠? 등기는 뭡니까? 반드시 그 지정된 사람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로서의 구원 사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가능성을 우리 인간에게 두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접할 수 있는 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인간의 반응과 관계없이 주권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하와가 요구해서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와가 전혀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특별히 저주 선언을 하다가 구원자를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인간의 어떤 역할과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사사 삼손을 보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읽어보시면 하나의 패턴이 나타나지요. 그 패턴이 뭡니까? 흔히 뭐 나선형 구조라 그렇게 말하는데 똑같은 패턴이 나선형 구조로 점점 더 떨어지죠. 어떤 패턴입니까? 언약의 저주대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압제하시고 그래서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범죄하면 또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압제하시고 하는 방식에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 삼손을 보내실 때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 어머니는 특별히 불임 여성이었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가장 힘센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배도할 때 삼손 혼자서 일당백이었죠. 그렇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실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은 더 빛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더 이상 거지도 뭐 손을 내밀어야 주는 뭐 돈을 동량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럴 힘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삼손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노의 아내에게 나타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지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 말하고 상당히 흡사해요. 결국 이것은 주도권이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압제로서 벗어났던 것은 그들에게 뭐 건진받을 만한 무슨 공로나 자기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뭐 세게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영적인 타락이 그게 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들이 끝까지 반역해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사사 삼손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리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부모는 우선 살려놓고 보자라는 심정으로 아이를 거두어주는 것처럼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은 사람들이 보이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고서 혹은 회개했기 때문이거나 믿기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믿음도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고 말하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늘 교리문답 시간에 배운 거 아닙니까? 아무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여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신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는가? 처녀의 몸. 그 사람의 논리와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의 개입 없이 잉태된 예수리소의 동정녀 탄생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남자 역할이 배제된 채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아담이 대표자로서 범한 원죄로 인한 죄책, 죄책임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범죄한 모든 인간의 조상인 아담의 라인을 따라서 오지 아니었습니다. 옛 인류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말은 여인의 몸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죠? 밀접하게 연결되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르게 오시는 방식, 즉 인간이 태어나는 일반적 방식으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남성 없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방식으로 죽음과 죄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인류의 존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인류의 머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새 인류의 출발이 가능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이제 한 몇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성령으로 난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위로부터 났다 그러죠, 그죠? 위로부터 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뭐냐? 바로 거듭남이고 중생이죠, 그죠? 이것을 사실은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뭐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이름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구원자로 오신 새로운 인류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이고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었는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저처럼 이렇게 신학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신비라고 말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오르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건 신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2000년 동안 계속 신학은 발전해 왔고 성경 계시의 빛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게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일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사실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물질적 원인이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인성에 우리 같은 이 바디 몸에 물질적 원인이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이런 것처럼 마치 성령께서 남자의 정자 역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진료적 측면에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사역적이고 수단적인 측면에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료적 측면이 아니라는 말은 성령께서 무슨 인간의 이성이 되는 거기에 무슨 물질적으로 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말해요. 성자 예수님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전적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성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형제들의 인성은 누구로부터 받았죠? 마리아로부터 받았죠, 그죠?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과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마 예수님과 비슷하게 생겼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다른 것은 뭐죠? 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여서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와 똑같은 보편적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의할 수 있죠. 그죠? 뭐 신라의 시조 뭐 파키오크스에는 뭐 아래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람들이 물론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잖아요. 뭔가 특별한 존재는 특별한 방식으로 와야 된다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우리와 같지 않은 특별한 방식으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신 것은 사실이나 죄 없이 인성을 취하셔야만 했다면 보편적인 인간들이 태어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방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굳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최초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뭐예요? AI 조류독감입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냥 뭐 제가 듣기로 2천만 마리가 도살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초 AI가 들어온 경로가 있었죠. 그죠? 왜 죄를 못 움직이게하지요? 전염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죄도 이 세상에 최초 들어온 전염 경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기자가 창세기 3장에다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야요 살인과 간음과 미움과 거짓이 창궐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죽음과 질병이 왕노라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런 죄로 인한 양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그 영향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사실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모든 사람의 기질이요 인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제일 부담스러워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누구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제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남편과 아내지요. 제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부모와 자식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죄가 그 안에 인격화되고 기질화되어 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담과 짐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만나자 그러면 또 나한테 뭔가 뭐 섭섭한 이야기 하지 않을까 해서 마음이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못 믿는 거죠. 오늘날 애완견을 왜 많이 키웁니까? 사실은 인간을 못 믿기 때문에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 근본을 가만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식보다 더 좋다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늘 반겨주고 늘 신실하잖아요. 걔가 삐집니까? 뭐 삐지는 걔도 있다고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러나 사람처럼 그렇게 조속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충성되지요. 그러니까 한결같으니까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옆에 두고 싶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부담스럽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큰 곤욕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결혼해야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으면 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요, 극심한 가난이나 핍박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우리의 인격 화되어 있고 기질화되어 있는 이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범죄한 인생을 마침내 하나님의 법정으로 끌고 와서 죄인으로 기소하고 대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런데 이처럼 죄의 세력과 파괴력이 가공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죄짓기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왜 여러분들은 죄짓기를 좋아합니까? 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그렇게 찾아서 하지요? 왜 채근하고 챙겨야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왜 관리하고 감독해야, 왜 감사원이 감사를 나가야 왜 사람들은 정신을 차릴까요? 죄가 인격화되고 기질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짓는가? 죄는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5절 이하에서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죄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표현했던 것은 죄는 쾌락이라고 하는 상급을 줌으로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죄는 이처럼 처음에는 쾌락이라고 하는 미끼로 사람을 유혹해서 자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마침내 사람의 영혼을 사망의 그물로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루터가 노예 의지라는 놀라운 책을 썼죠. 뭐 바벨론 유수,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하는 이 3대 걸작품을 썼는데 노예 의지가 뭡니까? 인간은 자기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라는 거죠? 죄를 짓는 일에 관한 자유로운 존재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죄의 종입니다.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무슨 천인 공노할 죄를 지어야만 야 정말 사람이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죠? 어떤 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는 바를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질을 부렸다가는 이 사람과 관계가 더 악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성질을 내어버리고야 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인간, 이런 실력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들은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자체적으로 구원자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인류가 이런 인간의 죄로 인한 각양각색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었더라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하는 만큼 인간의 죄성도 통제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어느 이 죄가 통제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떤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지요? 인간의 지혜와 계획과 제도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무엇도 발달하지요? 예, 인간의 죄성도 발달해서 항상 인간의 죄성은 인간의 제도와 규례와 굴레 범위를 항상 넘어섭니다. 왜 법이 많아집니까? 왜 세칙들이 많아져요? 어떤 것으로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을 맞으면 저쪽으로 치고 나가고 저쪽을 막으면 또 다시 이쪽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역사가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발달한 역사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화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맨정신으로 산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런 가운데서 남편만 믿고 아내만 믿고 자식만 믿고 친구만 믿고 내 뒤를 봐주겠다는 사람의 말만 믿고 살아간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못 믿을 존재입니다. 구원자는 자기 결정과 욕구를 통해서나 자기 발전을 통해서나 혹은 교육과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탄생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는 엑스트라 노스라 그래서 우리 바깥으로부터 와야 돼요. 바깥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바깥에서부터 구원자가 오시는 방식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는 방식이라고 말이죠. 물론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방법 없이 예수께서 성육신하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께서 굳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신적인 영광을 그냥 딱 가지고 온 인류가 보라는 듯이 말이죠. 재림 때처럼 온 인류가 다 본다 그랬잖아요. 뭐 그럴 때처럼 그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세상 모든 역사가 예수는 메시아라고 다 증거했다면 아마 온 인류가 예수 믿었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 혼자만 인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을까요? 만약에 예수께서 신적 영광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오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에요. 원자폭탄을 눈으로 바라보면, 수소폭탄이 터지는 현장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냥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리의 주체가 되시고 이 모든 원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를 감안하사 우리의 영적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셔서 우리와 소통하고 그래야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되었던 이유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초 아담이 인성을 입고 죄를 범했지요. 인성을 입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인성을 입고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인성을 입은 채 죄 없이 살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안에서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안에 오신 거예요. 이런 원리를 다마스 세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온전한 그리스도가 온전한 나를 취한 까닭은 온전히 온전한 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취해질 수 없는 것은 치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명언이에요. 취해질 수 없는 것은 치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선 인간의 죄성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죄성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인성을 취해야 인성이 치유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 몸속에 혹이 있으면 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싹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나요? 뭐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긁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의 죄성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면 예수께 이루신 구원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지요? 인간의 죄를 속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답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그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본질이죠. 아무 때나 살아도 죄 문제는 해결되면 좋다라고 하면 구원파적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배제한 채 그리스도만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낼 힘이 없는데 무슨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이루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이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본래 첫사람 아담에게 기대하시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자이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과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분리하여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자와 제자는 다르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자로서 삶을 산다는 것과 제자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조국교회가 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요? 왜 지탄의 대상이 되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와 지식 안에서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12월 25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습니까? 몰라요, 그건. 12월 25일 날 태어나는지, 2월 25일 날 태어난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왜 주께서 성녀링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셔야만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한테 드러내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고 복음의 내용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무리 찬송해도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선물 주고받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입니다. 뭐가 좋아요? 선물 주면 돈도 나가는데 뭐가 좋습니까? 좋은 게 없어요. 이런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신자는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새로운 아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장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이 복음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행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분을 가까이 하면 늘 사람 냄새 나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늘 되어 있고 늘 만나면 부담스럽고 이런 존재가 되어 있으면 복음의 능력은 입에 발린 말이 되고 마는 거죠.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신 그분께서 그렇게 힘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로서의 동정녀 탄생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획기적인 방식으로 오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공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인간의 인성을 취하신 상황 안에서 율법 요구를 이루지 아니하시면 본래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그 일을 성취할 수 없기에 주께서 한편으로 인류가 태어나는 방식으로 오긴 했지만 색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그리하여 본래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회복시킨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도리들을 잘 체득하고 이해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구원이 그저 따놓은 당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무 때나 살아도 죽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도 버리게 하시고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참으로 이루어가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자태와 아름다움을 통해서 주의 놀란 복음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새로운 아담에 속한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